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5장을 여러분과 함께 전체를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승리입니다. 1장은 음식에 대한 승리를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접촉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요? 말은 영입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의 자리에 사모하고 항상 생명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좀 축원드립니다. 2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큰 신상을 보지 못하게 막는 마귀적인 눈먼 상태에 대한 승리를 말씀합니다. 거기에 거대한 인간 형상은 인류 역사 전체에 걸친 인간 정부의 총체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창세기 10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바벨론이면은 몸은 바벨론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은 우상숭배의 유혹에 대한 승리입니다. 칠베르당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풀무불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복음이 잘못되면은요, 계속해서 그림자적인 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배로 더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즉 7배로 더한 고난 속에 들어가도 거기에 예수가 있으면은 그 환경이 기쁨의 환경, 즐거움의 환경, 행복한 환경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4장은 하늘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의 통치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덮개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나눴던 거예요. 오늘은 5장입니다. 5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탕함의 결과를 모르는 무지함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5장은 4장의 연속입니다. 이제 5장 오늘 결론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데 하나하나 오늘은 그냥 쭉 말씀을 보면서 나가도록 할 겁니다. 우리 5장 1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잔치를 베풀었는데 몇 명을 모았다고요? 천명을 모았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수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수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여러분, 제가 서양 미술사를 배우면서 대학에서 많은 것들을 미술사에서 깨달았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 이런 방탕은 항상 연결되는 게 간음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목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빠지는 것이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의 이러한 명령은 취중에 술이 취해가지고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심각한 것으로 넘어가는데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도록 명해서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다니엘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명으로 술을 마신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모독이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을 패배한 무력한 신으로 비하시키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5절부터 9절 연결되는 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손이 벽에다 글을 씁니다. 거기에서 말씀하는데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큰 두려움이 있는 게 보입니까? 극대 공포로 사로잡힌 걸 봅니까? 지금 얼마나 공포감에 사로잡혔냐면요,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완전히 탈진 상태로 덜덜덜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뭔가를 보게 되면요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술을 마신다는 이것은, 이 방탕한 이것은 술 마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간음 같은 것이 지금 함께 동반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여러분 보다 보면 이것이 왜 하나님께 모독인가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6절에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그러니까 술객과 점쟁이들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0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벽에 쓴 글에 관한 다니엘의 해석이 쫙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오게 되냐면 10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왕비가 다니엘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벨사살 왕 앞으로 나오는데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은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여러분, 글 하나 풀어주는데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고.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 17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다니엘의 태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런 거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근데 그러고 이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글을 읽고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한 느부갓네살의 체험을 벨사살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뭘 생각했냐면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그 일을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모든 후손들을 위한 교훈으로 여겼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다니엘이 책망하는 어조로, 자, 왕이에요. 그러나 셋째 칠이라 삼는다고 하는데도 그 왕에게 책망하는 어조로 그 선조의 교훈을 벨사살에게 주지시켰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하나하나, 다니엘이 하나인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벨사살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아셨어요? 제가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대부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비하일 비문이라는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암시된 내용을 보면은, 그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벨사루슬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벨사루슬. 근데 벨사루슬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오냐면 나보니더스로 나옵니다. 나보니더스. 그러니까 실제 아버지는 나보니더스입니다. 그래서 무구하일 비문에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벨사루슬이라는 이름이 벨사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라는 부친, 아비라는 저 말이 아부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뜻이 있는데 조상을 말할 때도 아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친아버지가 아닌 걸 여러분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지식적인가 조금 알려드렸고요. 근데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시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이 해석을 아뢰리이다 해놓고 해석을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느부갓네살에 가는 걸 상기시켜주면서 왕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조가 부드러운 어조가 아님을 성경 읽을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요,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건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췄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러면 벨사살은 이 교훈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웠어야 됐는데 그러나 전혀 관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뭔가를 배웠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에게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여러분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보셔요. 다니엘은 담대합니다. 베살라는 이런 책망을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지라.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기록된 글자에 관한 다니엘의 해석이 쫙 나옵니다.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를 해석하는 거예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메네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27절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그러니까 대겔의 뜻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8절 베레스는, 여러분 저 베레스는 우바르신의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하니. 그러니까 베레스의 뜻은 뭐예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게 눈이 확 들어오는 거죠, 저한테.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금머리, 은가슴과 팝. 금머리는 누구? 바벨론. 은가슴과 팔은 메대바사잖아요. 지금 역사의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보입니까? 이걸 하나를 통해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민이다 하니. 글자에 관한 다니엘 해석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은 다니엘의 해석에 대한 벨사살의 반응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근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자기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30절과 31절은 벨사살의 운명을 말씀합니다. 근데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준 그날 밤에, 아니 하루도 지나지 않고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준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다 살해 당하죠? 연결되는 31절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벨사살이 방탕에 빠져 있는 동안에 메대군이 성에 접근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5장의 끝입니다. 여기서 5장이 딱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벨사살이 회개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에게 어떤 종류의 변화가 있었다는 아무런 암시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두렵더라고요. 분명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어야 되는데 무시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 방탕하고 회가 술을 마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싫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금은 목석, 이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기들의 신에게 찬양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했던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벨사살 왕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슨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서 그냥 말씀을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떤 성경을 들어가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진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철저하게 진지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배운 교훈들, 즉 영적인 교훈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종은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의 성품은 다 달라요. 그래서 12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보석이 변화된 돌이지만은 건축되기 위해서는요, 갈리고 깎이고 연마되고 재련되고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다루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다루심을 통한 영적인 교훈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절대로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4장에서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로부터 배운 그 교훈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서 4장이 딱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반드시 배웠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배운 교훈으로부터 전혀 유익을 얻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도 적용해야죠.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정말 유익을 얻고 배우고 있는가? 이걸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 삶은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이 살펴보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느부갓네살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취한 것을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아는 게 여러분 지식으로 지금 여러분 안다고는 하는데 다루심 받아야지 않은 것 같아요. 철저하게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머리는 아는 것 같은데 삶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배단위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여러분들께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애굽의 모든 그 것들이 만약에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바로를 꺾어뜨려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갖고 세계를 다스리게 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야 된다니까요.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허황한 들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광야의 건조한 땅을 걷게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이 길을 걷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의 속성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려고 우리를 그 길을 가는데 사실은 이 길을 갈 때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그 속성이 우리에도 있기 때문에 애굽의 것을 어떻게든 안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또 발버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어떤 그런 치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광야교회라면은 이 광야교회에서 왜 아무것도 안 주시는가? 근데 신비하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잖아요. 근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을 내가 어떻다고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부자가 부유한 게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가 부유한 자예요. 이런 자들은요 정말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낮추시는데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취한 것을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가졌습니까? 뭔가 잃었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건축한 궁은 방대했다니까요. 엄청나게 방대한 궁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그 궁의 지붕 위를 거니고 있었을 때 교만하게 됐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은 말씀하기를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취한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성취한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르기까지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낮아지니까 그 결과로 4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리고 4장 37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주님에 관하여 계속 말하기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심으로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리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교만히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서 4장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의 시험으로부터 이걸 배웠어야 됐는데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설교 한편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앞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사실 여러분 배웠거든요.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저는 부족함이 많지만 그 말씀만큼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만큼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만큼은 진리예요. 거기에 내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저는 가볍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처럼 저는 준비하고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나서 교만히 행하는 자를 낮춘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다면 여러분도 깨달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다시금 벨사살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았을 때 그걸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떠한 교훈이라도 무시한다면요 여러분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걸 배워왔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관심하시고 나를 다루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친의 교훈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종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종은 마무리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겪어왔기들을 겪지 않게 어떻게든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전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제 삶을 돌아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가 어릴 때도 받은 그 계시가 그때는 이렇게 큰 계시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려주다 보니까 거룩한 긴장감이 제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다시 받고 싶은 막 거룩한 갈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언제 있는지 아세요?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오면 항상 이런 기름 부음을 붓는데 제가 신비한 거예요.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어떤 교훈이라도 여러분이 무시한다면은 여러분 또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걸 잊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입니까? 지금 그냥 성경이 구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정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시는지를 아십니다. 지금 메대의 다리오가 우연히 벨사살을 죽이러 왔을까요? 다니엘이 그걸 해서가 그날 밤에 살해를 당했는데 끝절을 봤더니 다리오 왕에게 살해당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메대 다리오가 우연히 벨사살을 죽이러 왔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제국을 남겨두셨더라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제국은 금 머리에서 은 가슴과 팔로 바뀌어야 됐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던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균형을 잡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께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히 행하는 자를 낮춘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건축한 궁은 방대했어요. 그가 그 지붕 위를 건지고 있었을 때 교만이 확 올라왔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취한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루심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이룬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의는 십자가를 항상 못 바뀌고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맞구나. 교만은 사단을 대표합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면 사단의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교만한 자를 너무 사랑해. 아니, 사람이 없는 놈이 교만한 자를 보면은요, 괜히 좋아가지고 왔니? 하고 그냥 안아줘. 그리고 완전히 그냥 저주해버립니다. 완전히 구멍텅이 빠뜨려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걸 나는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여러분 세번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